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커버할 본문은 이거보다 조금 더 길지만 두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있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설교 제목은 두려워할 존재이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2주 더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혼하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 정말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진리, 빛이 내 생애 가운데 비춰지면 비춰줄수록 그 두려움이라는 그 실체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큰 실체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양 변수, 그 변수가 일으키는 두려움, 보이지 않은 영적 실체가 일으키는 무서운 공포, 그것들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추측만 하면 여전히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빛을 들이대는 순간 그 두려움은 힘을 잃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반응하여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저와 여러분 자체로는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면은 양이에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이 많다는, 두려움을 잘 느낀다는 양으로 성경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양처럼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세계의 설교를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세계를 드나들면서 터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둠 가운데 모호하게 추측으로 남겨뒀던 그 영역에서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여러분 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12장 1절부터 조금씩 제가 강해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 오늘 커버해야 될 두려움과 관련된 진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취하라. 이 외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선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을 경계해라. 가장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 위선자이다. 일반 백성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영 흉내내지 않도록 해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떡 만들거나 술 빚을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예요.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풀게 하는 것, 그게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찬 영적 초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는. 그런데 사람들이 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경건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쳤어요. 왜요? 부풀려서. 부풀려서 하나님께 헌신한 경건의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의 경건을 따라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흠모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1절 바리새인들이 부풀려 실체가 아닌 것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내면에 숨긴 거 있는 것, 2절에 뭐라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엄밀하게 덮여져 있는 것, 그 실상이 노출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비리 공직자와 정치가들 검찰 수사받기 위해서 포털라인에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리 공직자, 부정부패한 정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요. 그런데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서 앞에 신문기자들의 사진기가 펑펑 터지는 가운데 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 삶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 덮일까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3일 전 어떤 뉴스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 성추문 언론계 강타, 옷 벗는 방송사 간판 스타들 속출, 그리고 소제목으로 MBC 인기 앵커 매트 라워 등 하루 만에 3명 성추행으로 해고 또는 사임. 지금 미국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추문 고발로 인해서 미국 연예계에 시작됐다가 정치권의 파장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언론계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에 떠오르는 이것 다일까요? 아니에요. 성추행을 했는데 몸을 숨기고 있는 그 사람이 빙산처럼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도 묻힌 가운데, 덮여진 가운데 진행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날 수 있는 그 가능성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의 위선 성공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에게 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런 헌신적인 경건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여 넘길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감춘 것, 숨긴 것,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다 밝혀질 것이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선한 존재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위선을 행했을까? 잠시 고민을 하고 다음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위선적이고 예수님의 야단을 반복해서 듣는 것일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 2절에도 보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제거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죽이고 싶지만 죽이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할까?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서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기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대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놀라운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것을 적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표상, 모범, 경건의 사람으로만 알고 청렴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고 사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돈과 대접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돈과 대접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몸이어야 돼요. 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되고 그 강한 인상은 우리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쪽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것에 성공해야 돼요. 근데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면에서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는 것과 안에 내면이 다른 것, 그래서 포장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 봐 그래서 대접과 돈이 그들에게서 떠나갈까 봐 나를 존경하지 않아야 할까 봐. 이번 주에 식사 대접이 계획되어 있는데 큰일 났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어떤 부분을 감추고 백성들이 좋아할, 존경할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이제를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이제 4, 5절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이 본문 같이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이요. 처음 시작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친구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인 일반 백성들.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뿐만 아니라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 독재자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당시 세계의 최고 권력인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신가요? 주 하나님이세요. 지옥은 실제일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으실까?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해석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스테이트먼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어하기 힘듭니다. 충돌하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그처럼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노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옥을 그분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지옥을 섭리하셨다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라고? 이게 성경의 진실입니다. 추운 알래스카 지방에 살던 부부가 미국 휴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에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먼저 도착해서 아내를 기다리는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 게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어요. 자기 친구, 며칠 전에 죽은 자기 친구의 부인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에 여보, 나는 여기서 좋은 시간 가지고 있어. 이곳은 뜨거워. 당신도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웃었지만 사실은 정말 사실은 지옥은 실제해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주님을 이 진실과 주어하기 힘들지만 지옥이 실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세 있는 그분께서 지옥에 던지세요. 오늘은 이 주제가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간직하시고 다음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최종 권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높은 것이 많고 엄청난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엄청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최고 최종적인 권세라는 것.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주목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독재자나 통치 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죽어요. 죽는 것이 섭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독재자가 사람을 죽이면, 이 죽는다는 이 자체를 조금 앞당긴 것이에요. 근데 왜 이토록 공포를 일으킬까요? 40년 뒤에 죽을 것인데 왜 오늘 죽는 것이 그토록 두려울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는데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비켜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죽는다는 그 자체가 두려워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노예처럼 무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까? 질병에 걸려서 이것이 심각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의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2,420개예요. 안 걸리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채널을 자주 보면 건강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조심하지만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이곳 저곳에서 언젠가 내가 죽기로 되어 있는데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은 100년 전후입니다. 많이 잡아야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의 소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우리를 담고 있는 이 육신의 분리예요. 이 세상 독재자가 아니면 신앙의 박해를 가하는 그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육체를 분리하는 하나의 행위를 할 따름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고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로 그것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며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그 죽음을 가한 것뿐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가한 사람을 죽인 그 독재자는 어떤가? 그도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 사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에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영도 반드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십 년 동안 아니면 수명이 길면 한 100년 정도 이 땅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상태에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분리됩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분명히 지속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소속하여 영원히 존속할지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고 최고 최상위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4절 보십시오. 다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합니다. 몸만 영혼과 분리시킬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 행사가 엄청나게 보여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경외하고 염두에 두고 의식해야 될 그 대상은 지금 죽음을 가려고 하는 사망을 가려고 하는 집행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지금 사행 집행하려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그 권력자를 죽이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너는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6,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6, 7절.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6절 다시 볼까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은 로마 통화 구리동전입니다. 1 아사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한 아사리온은 참새 두 마리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참새 다섯 마리는 두 아사리온에 살 수가 있다. 그때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우리는 통상 1데나리온 그럽니다. 1데나리온 이 동전을 아사리온으로 바꾸면 16개가 나와요. 이 16개 중에서 한 아사리온을 참새 파는 사람에게 가져가면 두 마리 줍니다. 근데 두 아사리온을 주면 아사라게 다섯 마리를 준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1 플러스 1이 시작됐는데요. 이 한 마리의 덤으로 준 것. 한국에 있는 그런 1 플러스 1 그 제품 같은 경우에 괜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잘 팔리지 않는 재고 처리용이에요. 자금 회전을 위해서 그 팔아야 돼요. 그래서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팔기 위해서 덤으로 얹어주는 재고처리용 참새 한 마리, 1 아사리온 주면 두 마리, 2 아사리온 주면 네 마리여야 되는데 하나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 덤으로 주는 하나도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끼워준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귀중함의 단위는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이 개를 좋아하는 그런 애완견에 사랑을 붙이고 그런 사는 사람이라면 애완견이 귀중하죠. 집에 날아온 참새 그 열 마리 더한 것보다 그 열 마리가 오늘 죽는 것보다 이 애완견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마음이 더 간단 말이에요. 각각 사랑에 애정에 내가 마음이 가는 것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반기고 하는 이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지금 일곱 살 난 내 아들을 지속적으로 문다든지 공격한다든지 하면 달라져요 얘가. 이 참새들을 위해서 그것도 덤으로 준 그 한 마리의 참새를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마음에 두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챙기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저와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진다고요? 잊으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고 계신다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적 싸움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어둠은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거짓입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머리털 하나하나를 셀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 품에 안고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래도 세지는 못해요. 그랬을 때만 일어나는 교감이에요. 한번 눈을 확 지나가면서 그 머리털을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정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털 몇 개인지 몇 개 빠진지 몰라요. 단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머리털을 쓰다듬으면서 아, 여기에 뭐 묻었네. 이 정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실체는 알고 보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실체는 심판의 대상이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며 나에게 그토록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존재 그것이 아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27편 1절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용감한 전사이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구나. 그런데 다윗의 생애 보면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56편 3절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이 시편 56편을 펴셨으면 앞에 표제가 나와요. 그 밑에 다윗의 믹담시 그렇게 되어 있고 영장으로 요낫 엘렙 을호김에 맞춘 노래 어느 상태에서 지었는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요 다섯 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가드 이렇게 다섯 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읍, 블레셋 5대 성읍 가운데 가드에서 다윗이 잡혔을 때예요. 이 가드라는 곳은 우리가 익숙한 초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인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출신이에요. 키가 다윗의 한 두 배만 한 친구이고 대적할 수 없는 용사예요. 그런데 그가 젊은 목동이었을 때 그 등치 큰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을 가드 사람을 쳐부숩니다. 지금은 다윗이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블레셋 가드에 왔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동일한 도성 출신이고 한 사람은 짐승처럼 커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이 변화하신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많은 전쟁 경험이 있고 용맹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해져야 되고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장면을 사무엘상 17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어떤 원칙, 그것을 마음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익숙한 것에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정체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unknown의 상태가 공포를 일으킨다. 익숙한 것, 아는 것, 밝히 드러난 것은 절대로 공포를 일으키지 않는다. 와! 얘기치 못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한 와! 이게 어떤 사람 움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초 뒤에 제가 와! 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와! 공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 알고 있는 것, 드러난 것은 공포와 무서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얘기치 못한 것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장면인데 내가 저 그인을 상대하겠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허락받는 장면이에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을요. 그러면서 36,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처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든 사자도 크고 용맹해요. 곰도 그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보니까 그 비슷한 유예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에 보면은,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은 깜짝 놀랄 사실이 나옵니다. 37절에요.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 이렇게 돼요. hand, hand, hand.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자의 발톱, paw 이렇게 돼요. 그리고 blessed 사람의 손, hand.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발톱에서도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야드 하아리 사자의 발톱 미야드 하톱 곰의 발톱 미야드 하 블리슈티 하세 이 블레셋인의 발톱에서 짐승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치했던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처치했던 그 곰, 그 사자, 저 짐승, 그 할례받지 않는 자가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저 짐승, 사자 중에 곰 중에 한 마리와 똑같다. 그러면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익숙 한 것을 처치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다윗과 사울 왕이 대적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래서는 죽겠다 싶어서 피한 곳이 가드왕 원래서 사람들 사는 오대성읍 가운데 가드로 도망합니다. 안전하겠다.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 21장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오늘 이 시편 56편이 근거한 사건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왜 그곳에 갔을까요?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원수의 원수는 친구. 다윗과 사울은 원수 관계입니다. 이 사울과 블레셋은 원수 관계예요. 블레셋 사람은 사울을 싫어하고 사울 왕은 블레셋을 싫어해요. 이 싫어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면 안전하리라고 기대하고 추측해서 안전한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미지의 세계에서 이상한 것이 펼쳐집니다. 안전을 생각했는데 지금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왁 했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것을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미리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거예요. 정체불명의 존재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한 희한하게 공포감이 생겨요. 근데 선글라스를 벗으면 눈이 단축 구멍만 한 게 너무 찌질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처음 가는 주소는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 길을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 공포 영화는 늘상 그 배경이 어두움을 영상 처리함으로써 만들까요? 그리고 비극 소리를 내면서 그 뒤에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가 공포를 유발할까요? 공포 영화는 결코 환한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알면, 실체를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 그리고 나에게 무서움을, 두려움을 가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큰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대신 바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분께서 안 가보신 곳,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 세계의 주인공인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신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곳에 다녀오셨고 그 실체를 알고 그리고 이 죽음이 사망이 언젠가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처리가 되는 그 때가 오는 것도 우리는 감추어진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행복한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내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상위 권세인 최고 권세이신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있어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는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없어요. 사업의 실패라는 이 환경의 변화가 너무 크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폐쇄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왜곡된 자기보호라는 두려움과 결합된 왜곡된 자기보호라는 이 자기보호에 한계가 있는데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보호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죽음이라는 차원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깊이 성찰하거나 진리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이 상태를 내가 가지고 가서 확인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다 드러날 것이고 이 세상 권세자의 본 모습도 드러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고 지금 이 계곡 자체를 지나가는 것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내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시편 23편 4절을 풀어 썼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참새 한 마리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떨어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아들을 주셔서 섭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지금 함께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성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성경을 듣고 하나님을 차단하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두려움이 커져 있어요. 때로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 두려움을 증폭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앙망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꾸 축소돼요. 실체가 진리의 빛 가운데 노출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알려진 것을 통해서는 두려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한 그런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아까 찬양했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실까요?